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18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유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북한군 병력이 언제 얼마나 러시아에 파견된 건가요?
예, 국가정보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이용해서 북한군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이 포착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국정원은 이미 북한군 병력 1,500명이 청진, 함흥, 그리고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3636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을 이용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요. 조만간에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된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차 수송작전에 이어서 북한군이 이제 최종적으로 약 1만 2천여 명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국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대가 파병될 것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네. 북한군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이 군단은 이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 2천여 명 규모 병력이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한국 국정원이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견 내용을 어떻게 확인한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상당히 신속하게 파악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대개 한 5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군의 그 파병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그 전파 감청입니다. 신호 정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그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파병을 했다면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많은 그 전문 또 군간 또 외교분 간에 소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외교 전문 이런 것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중간에 국정원이 파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북한 내부로 치면은 한 개 군단 1만 2천 명을 이제 보내기로 병력을 러시아에 보내기로 한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고 특수전부대 11군단 4개 여단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수뇌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이것이 명령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대는 연락을 받고 병력과 물자, 장비 이런 것을 준비하고 많은 훈련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많은 그 평양과 해당 부대 간의 그 연락, 전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의 감청이 돼서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와의 그 정보 협력입니다. 앞서 그 국정원은 국회 보고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락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많은 사실을 아마 국정원이 소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그 세부 내용이 아마 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정보 협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국정원이 그 컴퓨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국정원이 18일 날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아, 이미 활동 중인 그 북한군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것이 그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 국정원이 그 AI 안면 인식 인공 기술을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아, 국정원에 따르면 그 러시아 전선에서 포착된 이 인물이 지난해 8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 옆에 서 있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국정원이 북한 사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가 있다. 러시아 전선에 가 있다. 이것을 그 파악하기 위해서 아, 컴퓨터 AI, 인공지능 기술을 확인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역시 그 인공위성입니다. 정찰 인공위성이죠. 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이번에 그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함흥, 청진, 또 무수단 여기에 있는 그 러시아의 선박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북한군의 그 병력이 그 함흥이나 청진에 이동을 해서 아마 그 상륙함에 실리는 것을 아마 파악을 했을 거고요. 이것도 관련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대략 그 국정원이 한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을 파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 기자 설명에 좀 보탤다면요. 이 국정원이 이제 그 이 정보 파악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지난 8월 초에 이 국정원 발표입니다. 지난 8월 초에 북한의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이 김정식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함께 몇 차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서 현지 지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초였으니까 지금 두 달 이상 전이었죠. 이후에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했다고 하고요. 아, 그러던 중에 러시아 해군 수송함이 북한군 병력을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한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 판단을 하게 된 근거인 것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파병은 이 조약에 근거한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 조약이 사실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조약에 처음부터 서명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조약은 사실상 그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동맹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그 조약 4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그 4조에 따라서 그 북한이 러시아에 이번에 병력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적인 침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을 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쟁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헌장상의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적용된다고 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기술자와 무기 제공 내역도 자세히 공개했다지요. 그동안 알려진 내역과 차이가 있나요?
네, 국정원이 이번에 밝힌 것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그 70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의 로켓, 미사일, 탄약, 각종 군수물자 이런 것이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탄과 관련해서는 122mm 포탄 그리고 152mm 포탄 등약 800만 발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북한이 약 560만 발 이상 공급한 것 같다 이렇게 알려졌으니까요. 국정원 발표를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포탄이 한 240만 발 이상 더 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아마 북한이 북러 간의 어떤 그 비밀 조약, 약속, 합의에 의해서 계속 컨테이너로 포탄과 그 물자를 실어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같은 파병 외에도 북한의 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러시아에 가서 8월에 가서 이미 파악을 했고 관련 사진을 보면은 그 북한의 그 기술자가 이미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병력 외에도 전투 병력 외에도 관련 기술자, 민간인 인력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는 게 무엇일까요?
예, 사실 국정원의 발표대로 이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다고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사실상 대체로 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동맹 관계고 이런 것들이 조약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고요. 사실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견됐다고 하면 이제는 혈맹으로 사실상 격상이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반대 급부는 북한이 고대하는 것들을 사실상 거의 모두 러시아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알려진 대로 북한은 러시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의 이전을 희망해 왔고요. 또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 또 전투기 제공 이런 첨단 군사 기술과 장비의 이전 이런 것들을 희망해 온 것으로 관측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말하자면 유사시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병력 측면에서 그렇다. 그런 모양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 전사자가 매일 1,000명 정도에 이르고요. 벌써 그 전쟁이 2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합치면은 한 50만 명 이상이 그동안 러시아에서 희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요새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것이 새로운 병력 충원 이런 것이 상당한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12,000명이나 지금 병력을 보냈기 때문에 병력 측면에선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전투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지휘, 전투를 하려면 언어, 의사소통이 잘 통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북한말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써가면서 이게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소통 이런 것도 문제고 또 북한군이 그동안 실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훈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전 경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새로운 변수는 북한군이 그 러시아군에 러시아에 파견이 돼서 어디에 배치돼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가 돼서 실제 전투에서 가서 싸운다면은 이제 뭐 얘기는 다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한그 후방이나 측면, 무슨 공병부대 이런 것을 일을 한다면, 러시아는 이제 그것을 믿고서 자기신들의 병력을 전선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지금 병력이 1,000명 정도 수준만 지금 러시아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저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좀더 덧붙이자면요. 이것은 북한군이 그 전장터에서 그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보다도 더큰 말하자면 관심사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것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치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의미는요, 이것이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또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군사작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이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철저하게 전쟁 자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간 대결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파병된다는 것은 이것의 확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견이 확인된 것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서방에 말하자면 파병 외에 그 서방이 지원한 장거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군사 장비들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이런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양태에 따라서는 그 서방국들 일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 전투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군사 고문단이라든지 이런 그 일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께서 향후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개입을 할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 밖에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작게 보면은 일단 한국과 러시아 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당 부분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또는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한국도 사실 나토와의 협력,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협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해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나토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세가 훨씬 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최 기자, 대응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8일 그 이 문제를 놓고 그 긴급 안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그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것이 그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 그리고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물어보신 그 후속 조치,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한 가지 그 한국에게 남은 카드가 있다면 역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무기 지원 문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무기가 우수하고 또 포탄의 양이 많고 그런 그 무기 대량 그 생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대해서 포탄 또 그 탱크 또 각종 그 무기 미사일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방독면이라든가 무슨 인도주의적인 물자라든가 이것만 지원을 하고 무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정책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그 공급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북한 군병력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미국과 한국이 이처럼 다른 정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백악관이나 국방부, 미국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이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관련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국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그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한국 정부는 18일에도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북한군의 병력에 러시아 파견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들과 공조하의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다고 했는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뭔가 그 한국 정부 당국이 독자적인 뭘 파악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부 차관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그 나토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7일 날 한국의 연합뉴스의 한 발언이 한국 정부는 병력이 아니라 인력을 지원했을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바로 국정원 발표 하루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원이 뭔가 결정적으로 발표에까지 이르는 뭔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우방국들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토의 사무총장은 한국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던 직후에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은 나토의 공식적인 입장은 관련 발표나 보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는 물론 이 같은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제2군단 주위부를 현지 지도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위협 발언 수위가 전보다 강해진 건가요?
예, 특별히 위협 수위가 높아진 것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최근에도 김정은 국방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 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그 한국을 겨냥한 위협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계속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발언이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특징적인 사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서울이 표시된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겠죠?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2군단 그 지휘부입니다. 2군단 사령부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 황해도에 있는 전방 부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 사령부를 발해서 조금 전에 나온 대로 한국이 그 주권을 침해하면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공개하면은 책상 위에 큰 지도가 펼쳐져 있는 건데요. 희미하게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사진을 통해서 한국민을 좀 불안에 떨게 하고 위협의 강도 우리가 여차하면은 서울을 위협하거나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신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역시 북한이 이번에도 한국의 안보 불안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 위협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해 한국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 당국의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라서 한국 당국도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즉강 끝을 군당국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즉시 강력히 끝까지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 두 정부가 다 같이 이런 유사시에 상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레토릭 수사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당국은 최근의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남북한을 잇는 도로들을 폭파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의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요.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경의선, 휴전선 일대의 경의선과 동해선 근처에 남북 연결 도로를 북한군이 폭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관련 사진 이런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폭파한 도로가 벌써 통행, 남북 간에 무슨 통행과 연결 이것이 끊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기차도 안 다닌 지가 오래됐고, 운영이 차는지 오래됐는데, 북한이 굳이 이번에 다시, 남북의 완전한 단절을 한다, 요새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군인들을 시켜서 폭파를 하고 이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간의 제스처로도 볼 수 있고 동시에 북한 내부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내부 사정이 상당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 한류 영향을 많이 받고 상당히 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한과 적대시하는 모습, 최근에 그 북한 그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 소식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이 같은 도로 폭파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북한의 일종의 그 내부의 그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의 그 정권을 위한 그 체제 결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폭파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오늘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구병삼 대변인이 언급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관련한 남북 간의 합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합의는 지난 2000년에 당시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사이에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자 철도와 도로 두 가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관급 회담에서 그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또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대해서는 2002년에 그 당시에 인동원 국가정보원장이 합의를 했고요. 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끊어진 남북한을 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 당시의 비용은 전부 다 한국 정부의 비용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 이번에 북한의 폭파 조치는 사실 당시의 정상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방해로 해체된 유엔 대북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새로운 다국적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방한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출범을 발표했는데요. 김홍균 1차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앞으로 MSMT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에 어떤 나라가 참여했고 또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요?
예, 이 조직은 그 이 참여국들이 공동 성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제재 위반과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공표해서 유엔 대북 제재에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산하 해체되기 전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1개 나라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고 참가국 11개 나라가 대부분 서방권 국가인데 감시가 제대로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것이 새로운 그 변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그 발족한 그 감시기구가 유엔을 벗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그 유엔 안보리 전문기구 감시기구 이런 그 소속이 유엔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엔을 벗어난 다국적 기구가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과의 그 이제 제재를 하려면은 이제 경제적 무역, 자교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과의 무역은 역시 그 중국이 뭐 90% 이상이고요. 러시아가 네. 이제 조금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정작 이번에 그 참가한 11개국에는 중국, 러시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UN에서 그 감시기구를 그 전문가 편으로 운영해 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무슨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UN에서 감시 패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또 관련 그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그 조사 활동 이런 것을 방해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빠졌기 때문에 11개국이 잘만 협력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훌륭한 효율적인 그 작품을 낼 수도 있다.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좀 몇 번 정도 좀 지나봐서 이 새로운 감시기구와 어느 정도 수준과 분량의 그 보고서 이런 것을 내는지 이것을 봐야 저희들이 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 건 앞서 발표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출범을 위한 것이었나요?
사실 그 모니터링 팀은 북한과 관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세 나라가 모일 때는 사실 북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이거든요. 이번에도 그 국무부의 그 캠벨 부장관 서울 방문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선 최우선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하자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말하자면 그 부상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이라는 말을 국무부가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방과 보조를 맞춰서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커가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이제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은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플레이어로서 그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그 3자 회담에서는 어떤 수준에서든 이 국제적인 사안들이 중요하게 북한 못지않게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과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가 출범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